우리 오늘은 봅시다. 이 나누어 드린 교환의 위에 제가 전체 구조를 한번더 넣어 놓았는데 전체 구조를 보여 드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한 질문 한 질문 다루다가 보니까 혹시 전체 안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첫 번째 질문부터 196번째 질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1번부터 90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고 91번부터 196번째 문항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근본적인 교리,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뭐냐? 옳고 그름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그것을 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거룩한 계획, 작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나는 거다는 것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이게요,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계획,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맥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고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창조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역사의 끝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무너진 세상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의 성취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전체적인 어떤 이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사람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를테면 제가 요즘은 참 그렇게 잘못 보네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무슨 야구 경기 같은 거를 이걸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를 한뭐몇분 이렇게 딱 짤막하게 모아놓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이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승패는. 예를 들면 무슨 축구 재방송 보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죠. 누가 뭘 치고 누가 어떻게 뭐 실수하고 이런 거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즐기는 뭐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세상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건데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끔씩 뭐 무슨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 대회에 나가 가지고 뛰기만 하면 병역 면제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는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라운드에 안 뛰면 병역 면제가 안 되니까 1분씩, 5분씩이라도 들여보내 가지고 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승리의 기여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사실 한 그릇 아무것도 없고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그냥 1분, 5분 뛴 건데 병역 면제 받는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요, 이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은 분명한 흐름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장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이게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요즘 요한복음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음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아시고 부활도 아세요.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거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지만 현실은 힘든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지만 지금 내 인생은 그야말로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최후 승리하실 거다 알지만 삶이 깝깝한 거죠.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뭐 여하튼 실패하고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기타 등등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 고 할 때 성경은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다.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육과 할 건데 육과 전체적인 그 구조 안에서는 지금 육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만난 거는 지금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생명언약 행위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명언약, 행위언약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400년 전에는 이게 언약이 아주 중요해가지고 이거를 다 언약으로 설명해가지고요 생명언약 혹은 행위언약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용어 잘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파기한, 깨트린 결과라고 해서 타락과 죄의 형벌이라고, 그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거. 한번 읽어볼까요? 21번부터. 여러분, 그 문 21, 괄호에 굴림체로 인간의 타락,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제가 써놓은 거고, 제가 그 질문의 요점이 뭔지를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질문 있고 답이 있고 이거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있는 거고, 밑에 또 굴림처로 별표 해가지고 쭉 요점 정리해놓은 그거는 제가 해설해놓은 거예요. 제가 요점 정리해놓은 거예요. 읽으실 때 그렇게 참고해서 읽으시면 돼요.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 답을 읽는 거예요. 이 생명언약, 행위언약, 죄와 타락의 문제는요 29번째 질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21번부터 29번째 질문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해 좀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다 들었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더 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1번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거예요. 21번,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답,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상태가 중요해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그 지위, 그 신분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22번, 모든 인류가 그 최초의 범죄 안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은?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번,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어기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25번. 그런데 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타락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모든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예,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런 표현 잘 쓰지는 않지만 이게 옛날에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이 원죄, 자범죄라고 하는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죄는 우리 최초의 부모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자, 27번입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자, 죄 때문에 이 세상 현세에서 받는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29번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올 세상, 내세에서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네. 자, 이것이 대요리 문답이 죄와 타락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리문답 21번부터 29번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배워야 될 거는요, 죄라는 것이요 그저 단순히 개인이 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그저 개개인이 잘못하는 것이 죄냐,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 상태,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상 대요리문답 나아가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요, 죄라는 것은 개개인이 좀 나쁜 짓 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거대한 덫 내지는 거대한 올무, 거대한 그물과 같아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존재도 이 죄의 올무,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 오해해가지고요, 성경이 성악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성선설이나 성악설 말하지 않아요. 성선설이라는 거는 본성이 착해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 된다, 그 가르치는 거는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본성이 악해서 내지는 사람은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이나 규범을 통해서 잘 훈육해야 된다, 그 가르치는 게 성악설이라면, 성경은요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그저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선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악하기도 해요. 조금 더 선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고약한 사람도 있죠. 어릴 때부터 보면 어릴 때부터 뭘 안 가르쳐도 아주 고약한 짓을 하는 아이가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 순해가지고 그냥 정말 맨날 이렇게 자기 거 다 뺏기면서도 너 먹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어느 정도 선하거나 어느 정도 악하거나, 물론 뭐 그렇죠, 저같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타락이 가르치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와 상관없이 설령 본성이 유순하고 본성이 착한 사람이어도 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깊은 덫, 올무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를 성경이 강조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떨어진 거죠. 본래는 아니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본래 모든 인간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지위로부터 떨어진 거죠. 그 지위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지위, 신분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은 너무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나머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으셔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한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비록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한없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생명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는 비록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나무 열매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나무 열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사과를 먹든지 아니면 뭐 요즘 나무 열매 뭐가 나오나요? 뭐 오렌지를 먹든지 뭐 딸기를 먹든지 우리는 열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나무 열매 먹고 살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에 하나님께서 열매, 생명나무, 씨앗 뭐 이런 거 열매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는 그냥 열매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열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를테면 직장 아니면 대학벌 뭐 돈 뭐 이런 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 시대는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출근할 직장이 어디 있었겠으며 뭐 학교 들어갈 뭐 그 대학이 어디 있었겠으며 그 시절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생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내가 그게 내 목줄을 쥐고 있다. 거기에 내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만큼 중요하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 절대로 양보 못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그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 우리 삶의 전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보듬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제가 청년들 주례할 일이 많아가지고 주례할 때 서약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읽어주고 이제 다시 뭐 서약시키는데 보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온갖 상황을 다 언급을 일부러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상황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 하는 일마다 꼬여서 안 될 때도 있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경험치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밀려오는 어떤 바람과 같죠. 밀려오는 풍파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거는 다양할 수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썼겠죠.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다 산의 아이 죽이라 그랬을 때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슬라에서 길러서 애굽 왕 바로의 슬라 리더십 교육시키고 리더십 배운 거죠. 그 수많은 무리를 지휘하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죠.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면서 광야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겠습니까? 그게 낮밤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주신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밤은 너무 추워가지고요 사람이 얼어 죽어요. 영하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낮에 30도, 40도, 50도에 살면 밤에 영상 10도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랑 전혀 기후가 다른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 경험하면서 광야 여행할 수 있는 준비를 사실 다 갖추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왕자인데 누명 쓰고 쫓겨다닐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랬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초라하고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 과정에서 모세가 배우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를테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사실 그 물이 한계인 거예요. 물에서 튀어나가면 물고기는 자유가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고 우리 삶을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온 우주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거 죄거든요. 명백하게 명령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죄의 종이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기가 뭘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거에 매입니다. 그야말로 돈에 매이거나 자존심에 매이거나 자식에게 매이거나,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데, 방탕.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요한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그런 무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잃어버린 영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아담이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저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질문마다 참고 구절 써놨는데 거기 보면 그 참고 구절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읽는 게 좋겠습니다. 17절까지. 자, 17절, 1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가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말고는 다른 죄가 없었을까요? 아담이 수백 년, 900년 이상 살았던.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거에 성경은 아담의 모든 삶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한 것이 그 죄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온 세상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아담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망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순종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래서 인간이 처음 받았던 영광스러운 지위,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원의, 원래 부여받았던 의로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그 본래 부여받았던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의로움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거는요, 구원의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타락한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 교리가요, 구원의 전제가 돼요. 그리고 타락해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악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 죄악의 덫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요리문답은 원죄라고 표현해요. 이 원죄라는 거는요,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 혹은 스스로의 의지로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리가 원죄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인간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실패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를 뒤집어엎어서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빚어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거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 되겠나 싶을 때가 있다고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인데요,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굳이 지난번에 천사 이야기했던 이유는, 타락한 천사 이야기했던 이유는 뭔가 인간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은 네가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지만 사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타락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괴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